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500여 명을 추가 파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는 오늘 미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 이 같은 계획을 보도하고 소수의 선발대가 이미 현지에 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추가 병력이 배치될 곳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 인근 사막에 있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로 전해졌습니다. 선발대는 현재 이곳에서 페이트리엇 미사일 포대 운용 준비와 함께 활주로 등 기지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앞서 지난달 중동에 천여 명의 추가 파병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행선지는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 정보통신업체 퀄컴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퀄컴의 반독점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해 2억 4,200만 유로, 미화 약 2억 7,2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매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집행위는 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퀄컴이 전략적인 행동으로 경쟁을 방해했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가로막아 시장 전반의 혁신을 차단한 것을 과징금 부과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퀄컴은 이동통신기기의 핵심 부품인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EU 당국은 조사 결과 퀄컴이 경쟁사인 아이세라를 시장에서 없애기 위해 약탈적인 가격으로 저가에 시장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전날 미국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에 대해서도 반독점 규정 위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가장 무자비한 형태의 경제 테러를 벌이고 있다고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주장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어제 뉴욕에서 열린 유엔 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대이란 경제 제재로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미국의 제재가 불법이자 미국의 주권 영역을 벗어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이란뿐 아니라 이웃나라들의 지속적인 개발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유엔 회의에 참석하는 자리프 장관에게 거주 이동을 엄격히 제한한 입국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이 머물 수 있는 곳은 회의 장소인 유엔 본부와 이란 대표부, 숙소 등 세 곳으로 제한됐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동임에 틀림없다고 비판하면서도 나는 그 세 장소 밖에서는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자리프 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란을 상대로 전쟁하라. 그러면 우리가 끝내주겠다라고 CNN에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의 경상수지가 지난 10여 년 동안 크게 줄어 균형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IMF가 어제 공개한 연례 대외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상흑자는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의 0.4%로 전년보다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IMF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경상흑자가 이처럼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발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상수지는 지난 2007년 10%대 흑자를 기록한 이후 줄곧 감소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IMF는 중국의 흑자가 줄어드는 주요 원인으로 수입 물량 증가를 첫손에 꼽았습니다. 이어서 관광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분야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특정 품목의 물건값이 오른 요인도 함께 파악됐습니다. 일본 교토에서 오늘 대형 방화 사건이 일어나 지금까지 최소한 25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30분께 교토 후미시구 모모야바에 있는 만화영화 제작사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폭발 직후 화재가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3층 건물이 완전히 불에 탄 가운데 지금까지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또 다른 다수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 부상자 30여 명이 나온 가운데 화재 당시 건물 내에는 스튜디오 직원 등 7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수사 관계자는 41세 남성이 휘발유로 보이는 액체를 현장에 뿌리고 불을 붙이며 죽어라 라고 외쳤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곧바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미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큰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하원은 어제 민주당 소속 엘 그린 의원이 제출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안을 상정해 찬성 95표, 반대 332표로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미한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미북 실무 협상 재개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it is a sign that they're not willing to resume talks on the basis of
미국 언론들은 북한 외무성이 미한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 낸 담화를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주최한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탈북민이 북한에서의 종교 탄압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My aunt's family, they are all in political prison camp just because her father-in-law was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 태풍 다나스가 토요일 한반도 서쪽에 상륙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 지역도 이 영향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올라갑니다. 내일 북한 지역의 낮 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5도입니다.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미국이 전직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미한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미북 실무협상 재개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주장과 핵실험 중단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함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회담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I think it is a sign that they're not willing to resume talks on the basis of what
힐 전 차관보는 1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실무회담과 연기한 건 대화 재개 의지가 없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문제 삼은 군사훈련이 이전보다 훨씬 축소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의 위선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 과정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올해 말에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중국과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8월로 예정된 미한연합군사훈련을 현실화한다면 미북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측이 2, 3주 내에 실무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는데 보름 만에 협상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이 나온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sees these talks not as denuclearization, but rather as some kind of nuclear limitations. They're willing to do that for a lot of sanctions.
북한은 미국과의 회담을 비핵화 협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대신 핵 제한 협상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제한을 대가로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전진할 만한 기초는 현재 다져지지 않은 만큼 현 상황이 비관론을 펼 이유가 충분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관도 북한 외무성의 담화로 실무회담은 어려워지게 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뒤로 물러나는 전형적인 북한의 전술이란 겁니다.
At the DMZ meeting, I thought it appeared that there was an agreement between Trump and Kim to have senior working level talks. And Steve Biegun has been trying to do this.
매닝 선임 연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고위급 실무회담에 합의한 것으로 보여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북한이 많은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매닝 선임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힐 전 차관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낮게 해석했습니다.
I don't think they want to get rid of their nukes. I think they're trying their long-term goal has been to be legitimized as a nuclear weapon state like Israel.
북한이 핵 포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며 대신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처럼 정상적인 국가로서 핵무기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핵 동결과 일부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방식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협상에서 지렛대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매닝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담화는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라면서 미한 군사훈련 축소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also you know, trying to divide Washington and Seoul because they know Seoul will be pressing the U.S. to further reduce military exercises. Since Trump.
그러면서 이번 전략은 미국과 한국을 분리하겠다는 전략일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이 미국을 압박해 군사훈련을 더 줄이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 1년 전 싱가포르에서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한 이후 12개의 훈련이 중단됐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이미 대화에 합의해놓고 대화가 시작되기 전 무언가를 협상하려 하는 건 북한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따라서 실무 협상과 관련된 북한의 입장 표명에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긴 늘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상응 조치를 기대한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the North Koreans expect some degree of reciprocity from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tension.
자누지 대표는 긴장 완화 조치라는 측면으로 볼 때 북한은 대화 기간 중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했고 미국도 즉각적으로 높은 단계의 연합 군사 훈련을 멈추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오는 8월 미국이 중요한 훈련을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이 대화를 중단시킬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면서도 양측은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대화를 위해 큰 조치들을 시행해온 만큼 이번에도 실무급 회담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에 있어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시간을 매우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면서 북한이 무기 실험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급하지 않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합리적인 시간표를 설정한 상태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무기 실험이 중단된 현 상황에 만족하는 발언을 자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0년 선거 전까지 상황을 최소화한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매닝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다를 게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the Trump version of strategic patience. Nobody will call it that because Obama did, but I don't see a significant amount of difference other than the fact that he has.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급하지 않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전략적 인내처럼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결과적으로 어떤 진전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도 북한은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매우 잘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내년이면 끝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종종 이번 대통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다음 대통령을 기다리겠다는 말을 하곤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대선이 실시되는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문제와 관련한 운신의 폭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 외무성의 최근 담화에 대해서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작은 비핵화 조치로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카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 외무성의 담화가 미북 간 합의에 대한 전망과 외교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성명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려는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미한 연합훈련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미 축소됐다고 밝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이 신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구멍을 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제재 완화에 앞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길 원한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AP통신도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앞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신은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가로 광범위한 제재 완화를 원하지만 미국은 제재가 제공하는 지렛대를 포기하기 전에 북한의 큰 비핵화 조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적인 군축 과정 혹은 광범위한 제재 완화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북한은 실무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취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의 경제 협력을 원하는 북한이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는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도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이 실무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핵과 미사일 시험 재개에 관한 모호한 위협으로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 측 담화가 발표된 시기에도 주목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처음엔 없었던 아이들을 갖고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한 지 몇 시간 뒤에 담화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무는 변하지 않았으며 이 임무는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라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들을 중단하거나 축소했음에도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것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북한의 이번 담화를 미국과 한국에 종종 하는 과장된 위협의 일환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F-35A 전투기를 도입한 데 대해 이를 초토화시킬 특별 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겠다고 밝힌 북한의 최근 담화를 전했습니다. 신문은 올해 진행되는 미한 연합훈련이 규모가 축소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은 미한 연합훈련의 필요성에 주목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반도가 여전히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방송은 특정 연합훈련들은 무기한 중단됐지만 작은 규모의 훈련들은 여전히 미군과 한국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영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협상과 압박 전략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 한 해 동안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최근 발표한 2018-2019 연례 보고서에서 3월에 끝난 지난 회계 연도의 주요 목표는 국민 보호, 국제 영향력 투사, 번영 추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 보호를 위해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확산 억제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방침 아래 미국의 협상과 압박 전략을 지지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향후 비핵화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영국의 군사와 핵, 에너지 관련 고유한 기술력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과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난해부터 4척의 군함을 동원해 북한의 불법 환적을 단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와 함께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이 북한 내부 상황을 분석해 본부에 계속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북핵 위기 등 해외에서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영국 외교부는 의회에서 50여 차례의 외교 안보 토론회를 열었다며 북한과 러시아, 종교 박해 현황 등이 주요 의제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2021년 11월 30일까지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곧 사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과 교도통신 등은 17일 복수의 외교관들을 인용해 아마노 사무총장이 건강 문제로 이르면 다음 주 사임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AEA는 아마노 사무총장의 사임설에 대해 묻는 VOA 질문에 아마노 사무총장이 이사진과 미래 계획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이사회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72세인 아마노 사무총장은 건강 문제로 지난해부터 조기 퇴진설이 제기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검증을 맡게 될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로 거론됩니다. 북한이 최근 핵실험 유예 공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을 내비치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현 상태와 추가 시설 존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전 사무차장은 17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관측되는 숱한 폭발들을 고려할 때 제2의 핵실험장이 예비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 2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 사찰을 주도했던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핵동결은 비핵화의 첫 단계로도 미흡하다며 복구에 시간이 걸리는 추가 불능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미한 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까지 공개한 만큼 원칙적으로는 실험할 장소가 없어야 정상 아닌가요?
I don't think that they have all the eggs in one basket. So I wouldn't be surprised if there is another set of tunnels.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을 겁니다. 북한 어딘가에 핵실험 목적의 또 다른 터널이 있다고 해도 놀랄 게 없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제2의 핵실험장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정확한 위치를 지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터널을 뚫기 위해선 많은 폭발이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북한이 또 다른 대규모 굴착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던 전문가가 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가 바로 그런 움직임을 추적하죠.
지진파 등 누적된 폭발 기록만 조사해도 장소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요?
Certainly the detonations are fairly low in this case compared to the nuclear.
물론 그런 폭발은 핵실험에 비하면 강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터널은 매우 깊기 때문에 폭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정 장소를 지목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발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북한에 있는 많은 광산에서도 이 굴착 작업과 폭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말고도 다른 실험 장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시는 거군요.
If I look it from their perspective, if I were a North Korean myself. Uh-huh.
북한 관점에서 봐도 다시 말해 내가 북한 사람이라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시설을 갖고자 할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중에 핵실험을 위한 새 터널을 뚫느라 또다시 1년을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놔야 합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완전히 폐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The other aspect of this is that, you know, okay, they blew these tunnels. But, you know,
또 다른 측면을 봐야 합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다고 해도 중요한 건 현장에 있던 검측기기들이 어디로 갔느냐는 겁니다. 핵실험을 하려면 폭발력 등 실험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많은 전자장비와 탐지기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런 장비들이 보내는 신호를 분석하는 관제실도 있어야 하고 터널 바깥에 있는 건물 중 하나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다른 장소로 옮겨졌을 수 있습니다. 제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직후에 터널뿐 아니라 모든 기반시설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한 건 이 때문입니다.
IAEA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까?
The IAEA doesn't talk, but you know, CTPT does. I was in a CTPT conference 2 weeks ago.
IAEA는 거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주 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회의에 참석했는데 풍계리 핵실험장과 관련해서는 주로 핵실험을 어떻게 포착하고 감시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핵실험장을 어떻게 불능화하고 이를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유엔의 모니터링 기능 측면에서의 접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핵실험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풍계리 핵실험장을 여전히 가동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don't think so because you remember when there was this big detonation.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직전에 대규모 핵실험 당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38노스 등은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는 온전한 상태라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지만 저는 현장의 터널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북 간 실무 협상이 재개된다면 기술적으로 어떤 비핵화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까?
People talk a lot about the freeze instead of...
비핵화의 첫 단계로서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1994년 제네바 합의, 6자회담, 그리고 이란 핵 합의를 통해 얻은 교훈은 동결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동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가령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 터널뿐 아니라 관련 특수기기들도 폐기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일부 기기는 수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실험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북한이 2008년 폭파한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도 좋은 예입니다. 북한이 이미 2007년 시리아에 건설한 원자로는 인근 강물을 연결해 냉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냉각탑이 필요 없었고 그 직후 북한 원자로도 구룡강물을 끌어다 쓰게 됐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설계를 갖춘 상태에서 영변 냉각탑을 폭파한 건 결국 돈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자칫 이미 쓸모없게 된 것을 동결시키는 우를 또다시 범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You need to think carefully, you know, what else you do
생산을 중단시키기 위해 추가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보다 불능화가 더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동결보다 더 들어가 핵심 기능을 불능화시킴으로써 재가동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말입니다. 동결 플러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 합의를 해도 영변 외 추가 핵시설이 있다면 검증할 길이 없을 텐데요.
Yeah, that's true. But you know, you need to get to a serious discussion with the North Koreans on that.
그렇긴 합니다만 북한과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너무 빨리 합의를 체결해서는 안 되고요. 1994년 제네바 합의는 우라늄 농축이 아니라 플루토늄 재처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해 가을 파키스탄에 미사일 기술을 넘겨주는 대가로 우라늄 관련 기술을 얻었고 이런 사실은 몇 년이 지나서야 알려졌습니다. 결국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체결 초기부터 이미 위반했던 겁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합의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별 의미 없는 온갖 세부사항이 담긴 이란 핵합의와 달리 너무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방식이 돼야 합니다. 커다란 주제에 집중하고 불능화에 보다 깊게 들어가 뭔가 잘못됐을 때 바로 드러나도록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올리하이노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전 사무차장으로부터 북한 핵실험장에 대한 의문과 실무협상에서 요구해야 할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주최한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탈북민 주일용 씨가 북한 내 종교 탄압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현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주 씨의 배경에는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몰렸던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주 씨를 만났습니다.
탈북민 주일용 씨는 북한의 친척들이 종교 활동을 했던 이유로 잔혹하게 탄압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My aunt's family, they're all in political prison camp just because her father-in-law was a Christian, and also my cousin's family.
고모와 그 가족이 고모의 시아버지가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고 주 씨의 사촌 가족은 성경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모두 처형됐다는 겁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북한을 떠난 주 씨는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할아버지도 정치범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9살 때 할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가셨는데 이제 내 아버지를 빼앗아간 나라 그것에 대한 아버지의 어떤 분노가 있으셨겠죠. 한순간에 정치범의 자식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상처가 있으셨을 테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군 장교로 복무한 엘리트였던 할아버지가 친구들과의 가벼운 대화에서 인권과 권력 세습에 대해 이야기한 후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주 씨는 할아버지가 8, 9년을 수용소에서 보낸 뒤 아버지가 성인이 되었을 때 풀려났다면서 할아버지가 참전용사로 공이 있었기에 그 정도 선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씨는 자신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VOA를 비롯한 외국 라디오를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기대를 버리시고 아,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거기에 힘을 보태준 게 라디오죠.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외부 세계 정보를 들으시고 이제 꿈을 키워나가시면서 또 적어도 내 자녀들은 여기서 공부시키면 안 되겠다.
주 씨의 아버지는 네 번의 시도 끝에 먼저 탈북했습니다. 이어 1년 후 주 씨도 어머니와 누나와 탈북에 성공하게 됩니다. 2008년 10월 북한을 떠나던 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희도 사실 위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위기는 두만강까지 갈 때 초소를 몇 개 통과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여행증이 있어도 잘 안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약간 답이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초소를 이제 어쨌든 가야 되니까 걸어가는데 저희가 초소에 가까이 가니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엄청 맑은 날이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비 오니까 군인들이 막 바빠가지고 막 이제 막 뛰어다닐 때 저희가 쑥 돌아서 초소를 통과했거든요.
주 씨는 남한과 북한을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남북 분단의 상처를 치유할 임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저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사한 경우죠. 다섯 명이 위험들을 거치고 다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 축복을 받은 가정이죠, 저희 가정이. 그래서 더더욱 저희는 이걸 저에만 누리지 않고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두 나라를 다 경험한 이 분단의 상처를 이을 수 있는 연결고리라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주 씨는 올해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다른 26명의 전 세계 종교 탄압 경험자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종교의 자유를 강력히 옹호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경입니다.
중국이 지난 5월 1,500톤가량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석 달 연속 한 달에 1,000톤이 넘는 양을 공급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중국이 16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한 지난 5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1,536톤으로 3월부터 석 달 연속 1,000톤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총 5,73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5,920톤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러시아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22,183톤과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1월부터 5개월간 공급한 양을 모두 합산하면 27,913톤으로 배럴로 환산할 경우 약 22만 512배럴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북한에 연간 공급할 수 있는 한도인 50만 배럴의 44% 수준입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유엔에 항의 서한을 보내 북한이 불법 환적으로 이미 한도인 50만 배럴의 7배가 넘는 정제유를 수입했다며 더 이상의 정제유 공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미국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 정부가 세계식량기구 WFP와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공식 체결하고 이달 말 첫 출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가을 북한의 식량 작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자체적 농업 개혁을 통해서 생산성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한국통일부가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이달 말 대북 지원 쌀 5만 톤에 대한 운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WFP와 협의해 실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9월 전에는 모든 쌀이 북한에 전달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FP도 18일 한국의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한 진행 과정 상황을 묻는 VOA의 요청에 세부적 사안은 공개할 수 없지만 한국 정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협약은 지난 9일 통일부가 WFP와의 실무협약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WFP는 현재 서면 협의 방식으로 북한과 수송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항구를 출발해 북한으로 바로 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당 선박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7년 북한에 다녀온 선박과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북한의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던 지난 2007년에도 남북 간 직접 선박 운행이 이뤄졌었습니다. 이번 한국의 쌀 지원은 정부가 WFP에 쌀을 인도하면 WFP가 북한으로의 운송 등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배 투명성, 모니터링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부가 연구원장은 북한에서의 오랜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WFP 등 유엔기구는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방법과 모니터링이 까다롭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도 어느 정도 이들 기구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향후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에 나설 때는 모니터링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원할 식량 품목에 대한 결정이 중요하다면서 쌀보다는 밀가루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이번에 그 밀가루를 지원했잖아요, 북한에. 근데 그거는 밀가루는 사실은 이제 보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한 6개월 이내에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쌀은 그것보다는 좀 길죠. 밀가루는 빨리 우리가 보낸 즉시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는 거죠.
권 원장은 또 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은 비교적 소득과 지위가 높은 만큼 북한 지도층에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추가적인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식량 사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향후 한 달간의 강수량이 북한의 식량난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8월 중순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인데 이때 만일에 8월 중순까지도 비가 안 온다 그러면은 작황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 어느 정도 식량 사정이 회복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가뭄이 이어지면 북한의 식량난은 악화할 것이라는 게 권 원장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식량은 지난 20년 넘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강수량이 늘어 가을 작황이 좋아져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만성적인 그 식량 부족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작황이 좀 좋아지더라도 식량이 부족한 상황은 여전할 겁니다.
앞서 지구관측 글로벌 농업 모니터링 그룹은 올해 북한의 농업용수 공급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벼와 옥수수 등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수량과 농자재 부족 등으로 밀과 보리 수확도 감소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북한의 식량난을 국제사회의 지원으로만 충당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인식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지만 북한도 생산성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영훈 연구원입니다.
아직도 농업 부문은 사회주의적인 그러니까 집단 농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는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김 연구원은 또 에너지와 비료, 농기구, 우수한 종자 등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면서 북한 당국의 농업개혁과 개방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종합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장은 북한 내부적 농업 기반 시설 확충 등 제도적 개혁은 중장기적 계획인 만큼 당장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를 연계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단기적으로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사회의 협력이라는 겁니다.
국제사회 협력이라는 게 아무리 식량 문제, 먹는 문제가 인도적 문제라고 하지만은 정치 문제하고 완전히 분리시켜서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당장 북한이 그 어떤 핵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해준다면은 그러면 뭐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그 식량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 훨씬 그 좋아질 것이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저희 B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B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정부가 러시아제 S-400 방공미사일을 도입한 터키에 F-35 전투기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터키 외교부는 미국의 조처가 부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500여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과 윌버로스 상무장관을 의회 모독죄로 고발하는 결의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는데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은 부결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계는 지금 첫 소식, 터키 관련 소식부터 볼까요? 미국이 터키에 F-35 전투기 판매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17일에 성명을 발표하고 터키가 러시아제 S-400 방공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서 터키는 더 이상 F-35 계획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백악관은 F-35의 선진 역량을 파악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러시아의 정보 수집 체제와 F-35 계획은 공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 어떤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F-35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백악관 측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과 나토가 운영하는 F-35를 절충해서 사용할 경우 S-400이 이 스텔스기인 F-35를 더 잘 포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량하거나
네.
F-35를 공격 대상으로 또 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네네.
백악관은 터키는 신뢰할 만한 오랜 이 동맹국이자 또 지난 65년간 나토 동맹국이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S-400을 받아들임으로써 러시아 시스템을 배제한다는 나토 동맹국들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나토 회원국들도 함께 동의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엘렌 로드 미 국방 차관은 17일 기자들에게 미국과 다른 F-35 참여국들이 터키에 제재를 하는 이 터키와에 대한 이 F-35 계획을 중단하는 계획에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다면서
예.
터키를 F-35 계획에서 제외시키는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로드 차관은 F-35와 러시아제 S-400을 동시에 들여놓을 경우 장기적인 F-35 계획의 보완에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F-35 전투기가 이제 팔지 않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터키도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터키에서 F-35 부품 900여 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로드 차관은 이들 부품도 미국 등 다른 공장에서 대신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드 차관은 또 이 터키는 F-35 관련 사업 중단으로 9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미국은 5억 달러에서 6억 달러를 들여서 이 터키에서의 이 생산 공정을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로드 차관은 따라서 터키는 이번 결정으로 일자리 그리고 또 미래의 경제적 기회까지 잃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네.
터키는 자국 내 이 미국산 최신의 전투기인 F-35 생산 설비를 갖추는데 약 10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F-35 전투기 100대를 구매할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은 앞서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터키에게 경고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터키가 S-400과 F-35를 함께 운용할 경우 미국의 첨단 군사 장비 정보가 러시아로 유출되고 또 F-35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터키에 제재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하지만 터키는 지난 12일에 이 S-400 첫 인도분을 들여놓는 등 이 계획을 강행했는데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내년 4월까지 S-400 배치를 완료할 것이고 러시아와 공동 생산까지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 이번 일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16일 백악관 강요 회의에서 터키가 러시아산 S-400 시스템을 도입한 데 따라 미국은 터키에 F-35 전투기를 팔지 못하게 됐다고 통보하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과 터키 두 나라 모두의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터키와의 동맹관계는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터키, 미국의 이런 발표에 주목하고 있겠죠?
네. 터키 외교부가 18일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의 일방적 조처는 동맹의 정신에 맞지 않고 정당한 근거에 따른 것도 아니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이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F-35기에 정보를 유출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건데요. 터키 측은 F-35 국제 개발 프로그램의 중요한 동맹인 터키를 이 계획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미국은 터키와의 우호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병력 500여 명을 추가로 파병한다는 소식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500명을 추가 파병할 것이고 선발대가 이미 도착했다고 미국의 여러 매체가 18일 보도했습니다.
네네.
이 관련 계획은 미국 CNN 방송이 처음 보도했는데요. 뉴욕타임스 역시 국방부 관리 두 명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레베카 레바리치 국방부 대변인은 이 관련 질문에 이번 추가 파병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군은 해당 지역에서 병력 배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미국이 추가 병력을 어디에 파견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중요할 텐데요. 사우디에 추가 병력을 파병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요즘 이란과의 갈등으로 이 중동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됩니다.
예.
지난해 5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 뭐 정식 이름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죠.
네.
이 JCPOA에서 탈퇴하는 후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중동 해역에서 이란이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양국 사이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조선이라든지 드론 관련 소식이 들렸죠?
네,
들렸죠?
맞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노르웨이 유조선이 오만 해상에서 공격을 당했고요. 또 지난달에도 오만해를 지나던 대형 유조선 두 척이 공격을 받는 등 모두 6척의 유조선이 해당 해역에서 공격받았는데요.
네.
미국은 이런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지난달 20일에는 이란 남부 근해에서 이 미군의 무인 정찰기가 이란군 미사일에 격추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공격까지 계획을 세웠었죠.
네네.
그러다가 인명피해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실행 직전에 이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그러니까 추가 파병을 계획한다 이걸 발표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네. 이 중동에 1,000명을 추가 파병한다고 했었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디에 보낼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우디에 500명의 추가 병력이 파견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온 건데요.
네.
이들 군인이 배치될 곳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 인근 사막에 있는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라고 합니다. 선발대가 현재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운용 준비와 이 활주로 등 기지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동에 추가 파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즘 미국하고 이란은 관계가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 광료회의에서 이란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많이 진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거나 탄도 미사일을 시험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란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란도 미국과 같은 생각일까요? 어떻습니까?
이란은 좀 미국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 자국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와도 협상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15일 핵합의에 들어있지 않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협상하길 원한다면 미국이 먼저 중동 지역에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에 와 있네요.
맞습니다. 이 뉴욕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 참석 중인데요. 자리프 외무장관은 17일 연설에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가장 무자비한 형태의 경제 테러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대이란 경제 제재로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가 자리프 장관에게 거주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한 입국 비자를 발급한 데 대해서도 비우호적인 행동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연방 하원에서 17일 아주 눈길을 끄는 두 표결 두 건이 진행됐습니다.
네, 윌버러스 상무장관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의회 모독죄로 고발하는 결의안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올라갔는데요. 이 가운데 의회 모독죄 건은 통과됐고 탄핵
예.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자, 의회 모독죄 건부터 좀 볼까요? 그러니까 윌리엄 바 장관과 로스 장관에 대한 의회 모독죄 결의안. 왜 여기 올라온 거죠? 그것부터 짚어보죠.
네, 이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바 장관과 로스 장관에게 소환장을 발부해서 2020년 인구조사에 응답자의 이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항목이 들어간 데 대해서 관련 문서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두 사람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위가 두 사람에 대한 의회 모독죄 결의안을 처리해서 이걸 본회의 표결에 올렸던 겁니다.
네, 찬성 반대 어느 정도 결과로 나온 겁니까?
네, 찬성 230표에 반대 198, 198표였습니다. 이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했는데요. 최근 공화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이 된 저스틴 아마시 하원 의원은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네, 표결에 앞서서 바 장관, 로스 장관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편지를 보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편지에서 이 표결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예. 법무부와 상무부가 자료 제출을 위해 감독위원회에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특권을 발동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최근 소식이 그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는 걸 포기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바로 연방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이 대법원은 최근 이번 인구조사에 왜 시민권 질문을 넣어야 하는지 연방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뭐 연방정부가 적절한 이유를 대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그런 여지는 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네.
이를 강행하지 않기로 이 행정부가 결정을 내렸고요. 대신에 연방기관들의 관련 정보를 법무부와 상무부에 제공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침을 내렸죠.
네. 미국의 인구조사에서 응답자의 그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묻는 것을 두고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10년마다 한 번씩 벌이는 이 인구조사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인구조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인구조사 응답자의 시민권자 여부를 물어야지만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래야 투표권법을 더 잘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과 민권단체들은 이렇게 되면은 공화당과 백인 유권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자 여부까지 물으면 응답자가 불법 체류자나 비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조사에 응하기를 주저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정확한 인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자, 의회 모독죄 결의안 관련 소식 다시 보죠. 법무장관, 상무장관, 이 의회 모독죄 결의안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원래는 하원의장이 연방 검찰에 고발장을 내고 검찰이 이걸 기소 배심에 보내면은 두 사람이 기소되는데요. 하지만 연방 검찰이 바 장관이 수장인 연방 법무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검찰이 실제로 두 사람을 기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탄핵 결의안 표결에 올랐다가 부결됐다는 소식은 제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북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이 끼는 곳이 있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 34도. 황해도 지역은 오전에 맑고 해주, 개성, 신계 지역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함경남북도, 장진, 풍산 지역 하루 종일, 그리고 문기, 선봉 지역은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0도, 낮 최고 30도입니다.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당국이 외국 유조선 한 척과 승조원 12명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억류한 사실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텔레비전은 오늘 혁명수비대가 이란산 석유 연료 100만 리터를 해상 환적 수법으로 밀수하던 외국 유조선을 지난 일요일 억류했다며 관련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억류된 유조선의 선적을 비롯한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체 선전 매체 세파를 통해 조직적인 밀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수찰 활동 결과 억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BBC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은 지난 13일 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신호가 꺼진 채 이란 영해로 들어갔던 아랍에미리트 선적 리아호가 억류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에 따라 이란이 리아호를 납포한 것으로 미국이 의심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영국 정부는 추가 정보를 소집 중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영내 상황을 가라앉힐 것을 이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지난해 경제 제재를 재개한 이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해왔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 정부는 중동 해역을 지나는 유조선과 민간 선박들을 호위하는 국제연합군 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케네스 맥켄지 미 중부사령관은 이와 관련 항행의 자유를 보장한 해법을 공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도중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 정보통신업체 퀄컴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퀄컴의 반독점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해 2억 4,200만 유로, 미화 약 2억 7,2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매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퀄컴이 전략적인 행동으로 경쟁을 방해했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가로막아 시장 전반의 혁신을 차단한 것을 과징금 부과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퀄컴은 이동통신기기의 핵심 부품인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EU 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 퀄컴이 경쟁사인 아이세라를 시장에서 없애기 위해 약탈적인 가격을 책정해 저가로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전날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에 대해서도 반독점 규정 위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의 경상수지가 지난 10여 년 동안 크게 줄어 균형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IMF가 어제 공개한 연례 대외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상 흑자는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의 0.4%로 전년보다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IMF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경상 흑자가 이처럼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발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상 수지는 지난 2007년 10%대 흑자를 기록한 이후 줄곧 감소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IMF는 중국의 흑자가 줄어드는 주요 원인으로 수입 물량 증가를 첫손에 꼽았습니다. 이어서 관광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분야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특정 품목의 물건값이 오른 요인도 함께 파악됐습니다. 일본 교토에서 오늘 대형 방화 사건이 일어나 최소한 25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30분께 교토 후미시구 모모야마에 있는 만화영화 제작사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폭발 직후 화재가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3층 건물이 완전히 불에 탄 가운데 지금까지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또 다른 다수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 부상자는 32명이 파악된 가운데 화재 당시 건물 내에는 스튜디오 직원 등 7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수사 관계자는 41세 남성이 휘발유로 보이는 액체를 현장에 뿌리고 불을 붙이면서 죽어라 라고 외쳤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와 관련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만큼 너무 처참해서 할 말을 잃었다고 트위터에 적으면서 부상한 분들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저녁 방송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